그 60세 동갑내기 노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정말 정직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았던 이 노부부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어느 날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할머니 소원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우리 할아버지랑 세계 일주를 하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할머니에게 세계 일주를 할수 있는 여행권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할아버지께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글쎄 나는 말이야 나보다 한 서른 살 젊은 여자랑 사는 게 꿈이야. 그랬더니 천사가 할아버지를 90세로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저기, 한국 분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까지 부르는데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우리가 삶의 고통은 어찌 보면 우리의 소원이 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생겨났고 또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기쁨의 순간은 아마도 이러한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할 때 빨리빨리 성취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꼭 밴딩 머신처럼 이렇게 누르면, 뭐쿵 누르면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게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요즘 뭐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구글 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얘가 대답을 해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그제 이름이랑 다 입력을 했더니 아침 인사를 합니다. 제가 Hey Google, How's my day?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Good morning, Samuel. 그러고서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아침부터 제가 Hey Google, 지금 몇 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Hey Google, How's my day? 그랬더니 오늘은 뭐 Good morning, Samuel 하더니 오늘 날씨는 어떻고 뭐 뉴스는 어떤 뉴스가 그런 얘기를 쭉 해줘요. 그러면서 오늘 추우니까 옷잘 입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구글이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저랑요. 제가 친근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길게도 아니고 20년만 돌아가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걸쓸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제가 구글한테 물어봤습니다. Hey, Google,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글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소원이 잘 몰라서 대답은 못하겠지만, 아마, wish upon a star 하면, 별에 대고 기도하면 들어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계한테도 소원이 들어줄 수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소원이 성취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에 대해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신의 가장 한 가지 소원, 정말 가장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게 뭐냐면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모하는 것, 그것이 단 한 가지 이 다윗왕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소원을 빌잖아요. 물질의 고통을 받을 때는 물질이 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빌게 됩니다. 인간관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관계가 개선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 것 같다고 소원을 빕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병이 있으면 그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소원을 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요, 사울왕으로부터 굉장한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또 자기를 사랑했다고, 자기를 믿는다고 했던 사람부터 배신을 당했고요. 가난과 외로움,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자신을 낮춰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에게는 많은 소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소원했던 것 중에 가장 바랐던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일이었어요. 어디서요? 주의 성전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쫓길 때도 아 여기서 구해주세요. 배고플 때도 배고픔을 이기게 해주세요. 배신했을 때도 그 배신자를 내가 미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게 먹을 거 주시고 그 배신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원하는 한 가지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 전에 구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무엇이라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을 때 갖는 그 기쁨과 행복이 다윗을 정말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 것이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뭐 그런 말이 다르게 쓰여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 백성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 본명입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에요. 저희들은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 부르면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더러운 거룩하지 못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말로 그것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 엘로힘이나 아니면 아도나이나 뭐 이런 말들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자기의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그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때가 많습니다. 바로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그때는 아마도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분명히 위로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부터 주시는 말씀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간구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관계,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모든 어떤 아픔도, 나의 모든 정말 고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그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바라보며 기뻐하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타락했을 때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부르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셨고요. 또한 왕들을 통해서 부르셨고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됐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그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을 때에 그때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된 우리가 가진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것, 영생을 얻으면 회복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침체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잠깐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 믿으시는 분들은 아무리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어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감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감각을 잊어버린 사람이나 영적인 침체가 오잖아요. 그러면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가 겪고 있는 것, 자기가 겪고 있는 아픔, 그거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로베르토 살라자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은 더 커졌겠지만 이 처음에 이 아이가 소개될 때는 5살이었어요. 이 살라자르라는 그 로베르토 살라자르라는 이 아이는 희귀 유전병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팔이 부러지고 살이 베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뜨거움이나 차가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얘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팔이 부러져도 화상을 입어도 내색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중추신경과 뇌에 있는 특별히 이 페인 너브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조직이 중추신경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어떻게 발견하냐면 아이가 울지를 않더래요. 배가 고파도 울지를 않고 넘어져도 울지를 않고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이상해서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결과적으로 발견한 것이 이런 그 페인 널브, 고통을 느끼는 신경과 중추신경이 연결되지 않은 굉장히 희귀한 그 유전병이랍니다. 미국에서는 단 17번의 사례만 있을 정도로 희귀한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면 뭐 다쳐도 안 아프고 좋겠네. 절대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픈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어야만 우리는 아프다고 느끼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픈데 안 아프게 느껴지죠. 그럼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될 때까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디가 아프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을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각이 상실되면 위급한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은요. 감각 기능은 그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콧물이 나오면 이거 감기 걸렸구나 아시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두통이 생겼구나 아시잖아요. 정말 넘어져서 이 무릎이 까지면 그 피를 흐르는 걸 보면 아프구나 느끼시잖아요. 이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감각도 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게 하시는 것. 그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만질 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Revelation이라고 여군을 얘기하죠. Revelation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General Revelation이랑 Special Revelation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의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해보신 적이 언제예요? 적어도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 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하늘을 쳐다봐도 그것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말 하나님의 모든 면을 보여주시는 것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특별 계시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뭐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특별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죄가 사해졌고 어떻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붙들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각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쳐다봐도 제일 힘든 책이 여러분 성경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욥기를 끝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욥기입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변론하는 얘기를 몇 번이고 읽으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주석 쓰신 분들을 읽어보면 그분 나름대로 해석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해하고 싶었어요. 욥의 친구들은 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을까? 욥은 왜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걸 이해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책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욥이란 책을 아무데나 아무 사람에게 펼쳐주고 읽으라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진짜 두 장도 못 읽고 덮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걸 어떻게 읽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감각을 잊어버리면요, 말씀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밧세바를 억지로 취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자기의 죄를 그냥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연을 바라보면서 시편을 짓고 그렇게 했던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회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나단 선지가 와서 깨닫게 해줘야만 자기가 죄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다 할지라도요, 영적 침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여러분 그 영적인 고갈 상태에서 여러분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그 영적 침체는 더 여러분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은혜의 말씀에도 여러분 자기 마음에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그 죄책감이 더 우리를 누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알면 할수록 주님에 대한 은혜가 더 커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될 구원받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인지 진짜 마태복음인지 명태복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은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동안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시작은 잘했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혜를 계속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그렇게 보여주시도록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성전에서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장소가 되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나오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요. 모여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뎌졌던 우리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흐려졌던 우리의 감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매번 나올 때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만이라도 제 모든 것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만이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없지는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그 죄 가운데 밀려서 그 죄만 가지고 끙끙대다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의 짐에 밀려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걱정해야 될 그것들로 밀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여서 의견으로 뭘 결정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곳에서 거룩하신 임재가 이곳에서 경험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장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이전의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저는 사모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 사모하기에 여러분 이 장소가 그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겉사람도 변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선교지에 가서 학생들이 간증을 할 때마다 뭐 보면 별 간증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뭐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증거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저를 정말 가슴 떨리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캠퍼스에서 제가 전도서 그룹 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어떤 그 저희 교회에 있던 어떤 자매가, 여자애가 남자애를 하나 저기 전도서 그룹 모임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가 들어와서 앉을 때부터 자세가 영 아닙니다. 그냥 팔짱 딱 끼고 뻗치고 앉아있더라고요. 이러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니까 얘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주차 됐을 때 제가 얘를 한번 그 정말 영접기도를 한번 시켜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그 저기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접기도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얘가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얘가 왜 다가다 잘 나가다 초초를 치고 있어. 그거 끝까지 버티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알았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별 생각도 없는데 왜 이 모험에 나오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나온대요. 그러나더니 그 다음 주에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또 그 아이에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놓고 아, 난 이런 거 안 믿고요. 그냥 저기 뭐 얘가 나오래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애들은 한 번은 저기 들이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걔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 거기서 막 묻기 시작하고 또 질문하기 시작했고 또 걔도 저한테 막 대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그 아규먼트가 오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잘못하면 진짜 제가 일어나서도 나가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그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끝난 다음에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이 너무 심하게 하셨다고. 저희 그룹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쟤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어떡할 거냐고. 제가 야 안 와도 난 속 후련해 좋다 야. 그러고서는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걔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놈을 어떻게 해 이거를.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잔디밭으로. 밤이 참 한 11시 정도 됐는데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니? 왜 그렇게 그 네 얼굴을 보면 불만이 가득하고 꼭 무슨 원수진 사람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니?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널 알면 벌써 네가 저기 뭐야 교회 다녔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얘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얘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아버지예요. 교회에서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의 아버지 모습 그리고 정말 싫은 거를 억지로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너무나도 많은 것이 싫어서 일부러 뉴욕에서 아버님 목회하고 계시는데 뉴저지까지 도망가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은 안 믿겠다는 겁니다. 밤이 진짜 한두 시 될 때까지 그 잔디밭에 앉아서 걔랑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의 예수님과 네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너에게 퍼스널하게 인비테이션을 주고 있는데 네가 스스로 알아보면 되지 않겠냐고. 아버지의 예수님이 아니라 네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걔가 그 풀밭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아이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그 일이 있은 후에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죠. 제가 그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뉴욕에 올라가 있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생을 위해서. 돌아왔을 때 벌써 그 얼굴에서 보이는 것이요. 정말 다른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맑고 기쁜 얼굴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얼굴을 바라보는데 아, 저것이 주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줬을 때, 여러분, 그분을 믿고 영접한 자녀들의 모습에서 보여줬을 때 이 땅에 아름다움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전에 거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또한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어떤 도시에 아름다운 얼굴과 우아한 자태, 고상한 표정을 한 그리스 어떤 소녀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그럽니다. 하루는 정말 그 마을의 가난한 소녀, 정말 집도 정말 가난하고요. 교육도 못 받고 이 소녀는 항상 그 자기가 모르는 열등감과 그리고 항상 자기가 가난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세상을 등지고 살려고 했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하루는 이 소녀가 그 동상을 마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상을 빤히 쳐다보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 동상에 있는 소녀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그 동상 앞으로 가서 그 동상을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그 동상에 있는 소녀의 모습처럼 머리를 빗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소녀는 다시 그 동상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녀의 누더기 옷을 정말 수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그 동상을 쳐다보면서 이 소녀는 자신의 모습을 동상처럼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고 또 고치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소녀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모습은 더 우아해졌고요. 얼굴은 더 정말 세련되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부터 정말 저 동상과 똑같이 생긴 소녀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한 달 전보다는 이달에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전보다 더 열심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그 주의 전에 거하면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를 사모하는 그것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더 많이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짓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되고 또한 그 아름다움을 같이 예배로 또 같이 모여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고 있다면 영적 감각이 상실된 채로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결단하고 나오십시오. 정말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한 가지 소원, 내가 구하는 한 가지 소원이 여호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 그것이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여러분이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영적 감각을 잃고 있었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의 성전에 있었다면, 내가 그 아름다움을 구하지 않았다면, 영광 보기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